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 주신 하루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회사, 이름 있는 학교, 또 이름 있는 사람을 참 좋아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하고 기억하고 자랑해야 할 이름은 누구의 이름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 동안에, 우리 인생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이름은 낮아지고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삶의 흔적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의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성령의 불로 살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죄악을 비워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안하고 또 불만족스러울 때라도 하나님, 세상에 손 내밀지 않고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2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뜻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주시는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이 또 부쩍 자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대단한 신앙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모태 신앙인이건 또 나이 들어 믿었건 작고 지극히 사소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정말 하찮아 보이는 그런 기도도 놓치지 않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점점 정말 다음 단계의 믿음, 더 큰 단계의 믿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다니엘이 정말 지금 엄청난 상황을 만난 거 아닙니까? 다 죽게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한 것은 빨리 그 꿈을 내가 뭘 꾸었는지 얘기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것이지만은 누구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왕은 어쩌면 마지막 몰아붙이듯이 이렇게 근위대장에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지금 죽이라고까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 15절, 16절을 읽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명체라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근위대장 아리옥이 나오는데 근위대장이란 뭐 지금으로 치면 경호실장이나 뭐 경호대장과 같은 사람이죠. 그 아리옥이란 사람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화급히 나갈 때 다니엘이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물었다고 되어 있어요.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는 말로 물었다는 것입니다. 참 말 한마디로 우리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옛 어른들의 말이 있지만 말을 신중하게 하고 분별력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걸 명철하고 슬기롭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물었습니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뭐 이렇게 지금 우리말로만 번역해 놓으면 따지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뭘 시비 거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렇게 이렇게 좀 분명하게 뜻이 안 들어오는지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한지 제가 알 수 있습니까? 왕께서 왜 이렇게 다급하게 명령을 내리시게 되셨습니까? 그 경위라도 좀 알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 뉘앙스로 한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줬다고 돼 있어요. 이 딱 한 줄이지만은 여러분 지금 뭐 다니엘이나 세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의 왕궁에 대단한 능력을 보인 사람도 아니고 무슨 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는 관계도 아니고 도대체 이 다니엘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 아리옥이 화급히 나가다가 그에게 자상하게 답변해 줄 이유가 없는 관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추정할 수 있기는 다니엘과 아리옥은 그렇게 친분 관계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서로에게 관한 얘기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아리엘이 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다니엘의 질문에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은 중요한 이 우리의 삶의 지혜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바쁜 사람에게 질문하면 답 못 듣습니다.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평소에 좋지 않으면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건 누구에게건 호감을 줄 수 있는 평소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친분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중하게 물었을 때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가 형성이 돼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저는 뛰어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그런 하나님 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대해서 나쁜 인상, 거친 인상, 교만한 인상 이런 인상을 안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다니엘이 아리엘과 무슨 큰 깊은 친분 관계가 없었을지라도 어쩌면 이 경호대장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신상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고 다니엘이라는 어떤 친구인지를 대충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가 이렇게 질문할 때 답해 줄 수 있는 관계. 예, 인생의 중요한 것은 내가 물어볼 수 있고 그 물음에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는 관계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자산인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지나가듯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겸손하게 물을 수 있고 또 자세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관계가 평소에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늘 뭐 입을 닫고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인사조차 안 하는 사람들하고는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에게 무슨 말을 물어들 자세한 대답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늘 지나가다가도 인사하고 오다 가다가도 정말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한테는 무슨 말을 물을 수 있고 답을 들을 수 있지만은 질문하고 답할 수 없는 관계가 되면은 여러분 인생에 그보다 큰 마이너스가 어디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이 지금 대단히 무슨 능력이 있다거나 지금 이름이 알려졌다거나 탁월한 사람으로 지금 비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건 지금 이 아리엘이라는 사람이 경호대장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신참 어떤 선지자가 하나 왔는데 그 선지자가 물어보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다는 것 이게 다니엘의 특이한 점 내지는 뛰어난 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를 보면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겠어요?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는데 불편한 사람도 있고 또 그냥 마음이 끌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과 어떻게 화목하라 그러면 할 수 있거든 그렇게 지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실천편, 신앙의 실천편이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이후로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삶의 가운데서 해내야 할 것인가를 얘기할 때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은 친한 사람들과 가까이 화평하고 지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그리스도 교인들끼리만 잘 지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단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라 화목하라. 여러분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하고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교만하면은 여러분 태도가 다 드러나 있어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교만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화목한 관계의 출발점이에요. 신앙이란 내가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이유, 내가 하나님 친구처럼 지낸다는 이유 때문에 자칫하면 근본부터 교만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아니면 목사라는 이유만으로도 싫은 생각을 갖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 사람은 교만하다. 하나님을 마치 전유물처럼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을 입버릇처럼 입에 올리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나가면 저를 목사라 부르지 말고 본부장으로 불러달라. 제가 농담삼아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 이게 음식하는 사람들이 나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목사님 하면 다루는 태도가 달라져요. 전도가 잘 되질 않아요. 참 우스개 농담이지만 나가서는 내가 목사가 아니다. 단에 있을 때 목사지 내가 내려가면 여러분과 같은 형제요 자매지 무슨 내가 목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까닭은 제 자신이 그냥 이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냥 그냥 순간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거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그냥 얼굴에 표정 하나, 눈치 하나, 눈매 하나가 다 교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투 하나가. 그래서 가장 이렇게 가까이 하기 싫은 종교인들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두 번째 여러분 교만하지 않아야 되지만 두 번째는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과 비난과 비방을 금해야 돼요. 입에서 무슨 뭐 좌가 어떠네 우가 어떠네 비판 비난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비난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뭐 우리가 뭐 그냥 생각 없이 살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비판해서 세상이 바뀔 것 같으면 세상은 100번 1000번 변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가는 이유는 사랑으로 품지 않고서는 누구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끝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이유는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란 말이에요.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것
지나가다가 인사 한번 하고 바삐 지나가는 사람들 틈새에서 우리는 그 잠시 멈추고 그 다음에 그저 필요가 있는지 물어보고 제가 도울 일은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더불어 화목해서 그럼 먼 훗날 언제 쓸모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화평케 지내려고 해요. 우리는 덕 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혼을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지내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계산 이해관계가 득실이 있기 때문에 다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뭐 정권이란 또 바뀔 텐데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보험 들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이해 때문에 이해 득실 관계 때문에 화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유, 그 목적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더불어 다 화목할 이유와 명분이 되지 않습니까? 동의가 잘 안 되세요? 마스크 끼고 있는데다가 아무 대답도 안 하니까 그냥 뭘 벽에다 대고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좀 괜찮습니다. 웃으세요. 웃고. 17절, 18절이에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렇게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이제 듣고 왔어요. 왕에게 시간을 주면 제가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무슨 지금 안 게 아니잖아요. 무슨 아무 보장도 없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제안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시간을 좀 다 주십시오. 그러면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일을 이게 지금 직접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얘기를 했는지 또 뭐 아리엘을 통해서 얘기했는지 정확치는 않아요. 예? 그러나 어쨌건 그는 시간을 얻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먼저 이 일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홀로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 친구에게 이 일을 털어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구하자. 여러분 신앙은 공동체예요. 여러분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십시오. 때로는 같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친구가 있어야 되고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 아내가 저를 저 다니다가 얘기하지 말랬는데 또 얘기하네. 아니 하도 술 먹고 안 들어오니까 혼자서 기도하다가 이 제가 보니까 나중에 다 기도 부탁을 했더라고요. 기도할 사람한테. 저 사람이 제발 술 좀 그만 마시고 저 발걸음이 교회로 좀 오게 해달라고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본인이 목숨 걸고 기도하겠지만 그러나 주변 사람들 진심으로 기도해 줄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도에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거나 다급한 일이 있으면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에게 반드시 함께 기도하자고 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만 해야지. 혼자 할 기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처럼 소중한 신앙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는 말만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도 다 주변과 화목한 관계를 맺어가는 이유와 다르지 않아요. 자, 에스더스를 보면은 에스더가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개가 너 왕비가 된 게 이때인 줄 모르겠냐? 너 혼자 살 줄 아냐? 구원은 다른 길로도 오겠지만 내가 이 일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나서지 않으면 혼자 심판받을 줄 알아라.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지금 에스더가 목숨 걸고 기도하겠는데 자기 혼자 기도한다는 것입니까? 자기 시녀들에게도 이렇게 같이 절대 금식 기도를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또 금식 기도해달라. 모든 유대인들은 이 일이 민족적 위기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나라와 민족이 살 길이 안 열리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한국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정말 절대 금식하는 일이 있고 사흘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금식하면 그 순간에 어쩌면 휴전선이 무너지든지 무슨 일이 생기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위기를 가져오시는 이유는 인간이 풀 수 없는 위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위기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사인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책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지금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는 상황으로 누가 몰고 갑니까? 느부갓네살입니까? 아니, 하나님이세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다니엘을 등장시키기 위한 계획 아닙니까? 왜 바로가 두 번씩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요셉이 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 위한 것 아닙니까? 왜 지금 유대인들이 이런 일을 일으킵니까? 에스더가 기도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것이 기도에 달렸다. 한 여인의 기도, 한 여인의 담대한 믿음의 결정,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의 결정이 있을 때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인 일에는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뭐 40일 금식도 합니다. 뭐 신학교 가기 전에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까? 묻느라고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나라가 어렵고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참 뭐 저부터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19절 이하를 읽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고요? 야고보서를 보면 뭐라 그럽니까? 구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게 될까 과연? 그럼 기도 안 하는 게 낫죠. 실컷 기도하고 이게 될 리가 있어? 그럼 시간만 갖다 버린 것이죠.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하는데 다니엘에게 환상이 나타났어요. 세 친구도 같이 기도하는데 왜 세 친구한테는 안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에게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꿈이 달라요. 꿈에 꿈꾼 게 아닙니다. 그는 그야말로 환상이 보인 것이죠. 그러자마자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양은 기도의 연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알게 하셨군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당신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지혜, 지식과 능력,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은 어떻게 다릅니까? 땅의 지혜, 지식과 능력은 훈련하고 습속하고 습득하고 배우면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하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지혜는 내가 연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위로부터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계시란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얻습니까? 그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신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거룩해야 교통신호가 생기는 거예요. 거룩해야 인터넷 단자가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인터넷 단자에 있으면 우리가 와이파이 공유기만 꽂으면은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거룩하라, 그렇게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건 인터넷 단자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꽂을 와이파이 공유기를 꽂을 수 있는 단자를 내가 발견하는 눈을 떠야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는 이 땅에서 배우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렇게 얻는 지식과 지혜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지식이 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는 게 다 위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열왕기하에 보면은 여러분 그 누구예요? 제가 하나 또 찾아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열왕기하에 6장 12절을 11절 12절 읽어드릴게요.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참 우리가 이거 읽을 때 정말 참 이런 스파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참 정말 천리길 만리길 떨어지는 사람의 속마음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안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이 아람 왕이 침공을 못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때문에 영국이 침공을 못했단 말이죠. 군대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 때문에 나라가 침략을 안 당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뭐 저나 여러분이 이 중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전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각오로 기도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뭐 탁월하고자 애를 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풀어가시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탁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건 사람의 지혜가 아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빠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시는구나.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계속해서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는 알았다고 그냥 당장 아리엘에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득해졌을 때 그 지혜를 사람에게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 지혜만 우리가 얻었다고 지혜만 가지고 쫓아가면은 그게 내 자랑이 될 수도 있고 그 지혜를 가지고 가다 쏟아버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지혜는 끝끝내 하나님께 담겨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담긴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흘러갈 때 사람을 움직이는 지혜가 될 줄로 믿으십시오. 정말 설교는 쉬워요. 제가 그렇게 사는 게 어렵죠. 듣는 건 더 쉬워요. 그렇게 다 들은 대로 사는 게 어렵죠. 우리 모두 답을 다 알고 있는데 답대로 살 수 없는 까닭이 뭐겠어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다운로드가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십시다. 안 되면 우리가 진짜 이게 그릇부터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것 말고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거룩한 것, 깨끗한 것을 쓰시는지를 보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심리학에 물든 마케팅, 무슨 뭐 광고에 물든 마케팅,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다시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교회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교회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 말고 무슨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한번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세상에 구하는 것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으로 풀 수 없는 상황으로 저희들을 몰아가십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풀 수 없는 것들,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하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엎드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길이 있고 답이 있고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답이 없습니다. 이 시대가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 시대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가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는지를 갈갈이 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이 헤어날 길 없는 민족 앞에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주의 등불이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북한은 언제 통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서 무슨 통일의 방법, 통일의 길이 열리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우리가 거룩한 자리에 앉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팬데믹이 멈출 수 있습니까? 인간이 탐욕과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돌이킬 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통에 자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주님, 저희들의 죄악입니다. 저희들의 죄악된 삶이 모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려 이 그릇부터 깨끗케 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일임을 잘 압니다. 주님, 주 안에서 답을 얻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길 끝에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길을 방황할 때 십자가의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후히 주시는 지혜를 받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지혜의 사람들, 참된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